욥기 오늘 22장 1절로 30절까지입니다. 오늘 22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적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엄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어려운 형편에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러 왔다가 언쟁이 되어버렸고 그 언쟁은 뜻밖의 길어집니다. 우리가 읽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얘기가 길어진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 좋은 의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말이 이렇게 자꾸 빗나가게 되는지 우리는 그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웃에게도 우리가 자칫 이렇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통을 겪는 이유를 우리가 소상히 정확히 자세히 모르면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이랬기 때문에 이러지 않겠느냐.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그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냥 뭐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한 신앙의 연륜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모든 걸 자꾸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여기다 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다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다가 남의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그 신앙을 나무라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바스는 가장 이 가운데서도 연장자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뭐 훈계하고 그냥 뭐 좋은 얘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얘기할 때만 해도 그 입에 저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오늘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치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1,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지금 욥이 욥 나름대로 왜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꼭 나를 죄인 취급하듯이 취급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없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전후 좌우 사정을 어느 정도 알지요. 하늘의 의전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예.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금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남보다 유달리 의로워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1장부터 시작된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없겠느냐. 무슨 잘못을 저질렀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고난을 겪지라고 생각하고 단정해버리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논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욥은 남달리 의로웠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우려고 또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탄이 와서 집적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무슨 시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누군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꾸 건드려보는 것이죠.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 별로 안 건드립니다. 보니까 뭐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저희들 교회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운동하는 분이 계신데 뭐 고등학교 때고 대학 때고 너무 싸움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좀 힘 있어 보이면 한번 가서 건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그런 심정으로 싸움을 매일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거니와 우리가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가서 너 뭐 회개해라, 기도해라. 어디 가서 저 금식 기도원이라 가서라도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때로는 그 얘기가 옳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흐르는 주제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뭘 믿는 건가? 하는 질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때로는 그게 묘하게도 어떤 우울감 때문에 또 내지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 온 건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뭐 그냥 뭐 끝없이 잘될 때는 물론 뭐 이 친구들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하자 그냥 볼때처럼 달려들어서 그를 어떻게 보면 이기고 짓밟는 것과 같은 이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뭐 의롭다고 한들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냐. 또 너는 뭐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악인들이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주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대단히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다.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의 행위와 그렇게 관계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는 게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는 교감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으니 보지 않는 분이겠느냐? 입을 주셨으니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겠느냐?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다면 느낌이 없는 분이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교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뭐 네가 의롭건 뭐 악인이 뭐 더 악하건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받으시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죠. 뭐. 마치 부모가 안타까운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애를 태우듯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안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까닭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멀리 있는 하나님 그분은 늘 하늘에만 계시고 또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 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면 우리가 이신론이라는 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은 뭐 창조로서 끝난 관계고 더 이상 인간과 상관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신이 되고 말겠죠.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내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욥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느끼지만은 하나님은 욥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욥을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그게 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내게 왜 이런 엄청난 불행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지만 크리스천들이 불행을 받아들이는 이 불행이라는 것도 뭐 주관적이지만 이걸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게 미숙한 태도를 보이기가 쉬워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늘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뭐 암이 걸린다든지 또 무슨 뭐 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심지어 자녀를 먼저 데려가신다시 하면은 꼭 그렇게 반문을 해요. 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너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잣대로 자꾸 이렇게 예, 묶여 있게 되면은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자꾸 주장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게 아주 그냥 1차원적이고 단선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신앙이 거기서 뭐 더 이상 나아갈 리가 없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다들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뭐 또 짙은 어둠만 아니라 깊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면, 그리고 피하고자만 한다면 그건 뭐 신앙이 갖는 이유가 뭐예요? 뭐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내가 겪는 이 고난은 끝없는 죄악 때문이라고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이렇게 마치 욥의 과거를 환히 알고 있는 듯이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마치 무슨 죄 일람표를 읽어주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친구냐 이 말이죠. 도대체 엘리바스는 욥과 어떤 관계였는데 이렇게 불행한 욥, 지금 서 있을 힘조차 없고 그냥 전신에 있는 이 질병 때문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소위 친구라고 찾아와서 말이죠. 아니 실제로 욥이 이런 일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는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자 했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자 한 사람인데, 근데 까닭 없이 본인이 까닭을 모른 채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마치 이중인격자를 나무라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뭐 실제로 잘 산다고 살았지만 사실은 너는 뭐 과부라를 홀대하고 고아의 팔을 꺾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냐 그런 겁니다. 참 이 시편을 보면은요, 제가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3절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이게 말할 때 뭘 말해야 되냐, 이 혀를 왜 주셨냐. 1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1차적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고 신앙인들이 혀를 다스리는 이유고 신앙인이 어떻게 혀를 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 보면 15편의 1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떻게 사는 삶의 모습인가 중에서 이 혀를 쓰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건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사냐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고 삽니까? 남을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혀를 쓰는 기준이에요. 뭐 이게 뭐 아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이런저런 허물을 그냥 들춰내고 그냥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남을 비방한 적이 많지만 예, 정말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저 사람을 비난해서 저 사람을 거꾸로 때릴 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실토하게 만들까? 뭐 그런 온통 생각에 젖어서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그냥 가슴을 찔러대고 그냥 온갖 그냥 이 있는 말 없는 말로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지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예. 그냥 우리의 존재 전체가 변화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이지 행위론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행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욥의 지금 얘기도 전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과론적인 결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이런 말을 해대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한 의심이거나 시기거나 질투거나 때로는 욥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입으로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만약에 욥에 대한 사랑을 가득 쌓았다면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뭐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대부분 옳은 얘기예요. 바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데 헛된 얘기.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인이란 어쩌면 입만 열면 옳은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저 같은 목사가 입을 열면 뭐 잘못된 얘기 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밤낮 없이 해야 듣는 사람이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건 무슨 까닭이겠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얘기,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증류수에는 생명체가 못 살아요. 물은 막지요. 100% 깨끗한 것이고 이게 뭐 박테리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생명이 살지 못해요. 증류수에는. 신기한 일이죠. 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의로운 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이 옆에 안 와요. 불의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의롭다는 그 기준이 때로는 교만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럴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수도가 다 있어야 되지 하수도는 더럽다고 막아버리면 상수원 전체가 오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자, 여기 12절 이하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걸 뭐 다 얘기하면 욥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뭐 욥이 못 알아들을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끊임없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욥은 제정신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했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너는 어떻게 악인들이 가던 그런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느냐? 예? 하나님을 향해서 왜 떠나란 얘기를 하고 말이지. 전능자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왜 이렇게 너는 불경스러워졌느냐 라고 말하지만은 욥이 이 친구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더 친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뭐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뭐, 그러면 뭐 초월 명상하듯이 하고 가고 말이죠. 여기 앉아서 깊은 뭐 묵상을 빙자해서 이렇게 가는 게 꼭 좋은 기도인가. 이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왜 골방 기도를 하라 그럽니까? 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된 것을 기도의 장소로 택하라 그래요? 그럼 단 둘만 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지간에 단 둘만 있기를 원하지 누가 하면 다른 사람 끼어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그런 자리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골방에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욥은 마치 친구들이 있지만 골방에 있는 듯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그 기도를 듣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냐?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그냥 그런 죄인들이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면 의인들은 다 웃고 좋아할 거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의인이 좋아한다.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지 생각대로만 지금 뭐 주절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이 망해도 가슴이 아픈 게 인간의 이게 양심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21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혜를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자 이거 정말로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복이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게 지금 욥에게 적용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듯 강조하듯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알아도 말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질문을 평생 안고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본인이 그 답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또 실제 우리가 답을 다 알지도 못해요.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답을 다 알지만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까닭은 그게 정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건 일생을 두고 찾아가야 할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가르친다고 한들 깨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는 답이고 또 사랑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껴안아주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단 말이죠. 등을 한번 껴안아주고 같이 한번 울어주고 같이 한번 웃어주는 게 때로는 훨씬 더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가지고 가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량하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사실 뭐 참 관계만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나는 이것도 엘리바스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자꾸 돈을 버리라 그러는데 뭐 돈 관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하지도 않겠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거는 들으실 것이며 내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세 번째 얘기도 욥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욥의 마음을 열 수 없는 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옳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인생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까닭, 그 까닭을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진실로 참된 관계가 열리나, 이런 걸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삽니다. 그러나 과연 꼭 필요한 말인가? 과연 그 사람에게 소용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요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진실로 나보다도 그 사람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오늘도 한마디 한마디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세마디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길이 행동이라면, 작은 제스처라면, 말하는 대신 정말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미소로 주의 마음이 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젖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옳은 소리를 하기 위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옳은 삶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